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네팔 대지진으로 인한 사상자 수가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나흘 만인 오늘 현재 사망자는 4,3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팔 당국은 수색 작업이 본격화되면 인명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오늘도 수차례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노숙을 하거나 천막 속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이들은 또 식수를 비롯한 기본 생필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구조대와 구호단체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도로가 끊겨 현장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미국을 공식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미국 공식 방문은 양국 간 방위와 경제관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 장관들은 어제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미일 방위 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이날 발표한 양국 간 새로운 방위 협력 지침은 일본이 국제 분쟁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은 일본이 제3국의 방위에 참여하고 미사일 방어와 지뢰 제거, 선박 검색 등에서도 자체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나라가 방위협력 지침을 수정한 것은 18년 만으로 지난해 일본 정부가 이른바 평화헌법의 해석을 변경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연방상원은 오늘 이란과 서방 6개국의 핵 관련 합의에 대해 의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논의를 계속합니다. 의원들은 이란과의 핵합의 문구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또 미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핵합의 이행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 존 케리미 국무장관이 보고서를 제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상원이 검토 중인 법안은 이 밖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6개월마다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해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존 케리 국무장관과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뉴욕에서 만나 추가 협상을 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 동부 볼티모어에서 경찰의 구금 중 사망한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 씨의 장례식 직후 격렬한 항의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흑인들이 주축이 된 어제 시위가 방화와 약탈 등 폭력 사태로 번지자 메릴랜드주 당국은 볼티모어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동원했습니다. 볼티모어 시 당국도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번 폭력 사태는 어제 휴교한 고등학교 학생 수백 명이 지역 내 한 상가단지 쪽으로 가두 행진을 벌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폭력적인 시위가 일부 지역으로 확산됐고 사태는 경찰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시위대는 또 시위 진압 경찰을 향해 돌과 벽돌, 유리병 등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볼티모어 경찰은 이번 충돌로 경찰관 15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외국인 마약 밀매자들에 대한 사형 집행을 위한 최종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형수의 한 명인 호주인 미우란 스쿠마란 씨의 어머니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자정에 아들에 대한 총사령이 집행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아직 정확한 사형 집행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사형 집행 72시간 전에 공식 통보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형수 8명의 국적은 호주와 브라질, 프랑스, 나이지리아, 필리핀 등입니다. 한국 법원은 지난해 4월 여객선 침몰로 300여 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 배의 선장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한국 광주 고등법원은 오늘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선박 침몰로 304명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1심 형량보다 높은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의 행동은 국가적 이미지를 심각히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시 진행을 맡은 김용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지역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의 새 방위 협력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The current guidelines are therefore unrestricted with respect to
북한은 쿠바와 이란, 미얀마와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행보를 주지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과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는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 이틀째를 맞아 탈북자들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조됐습니다.
우리 고향 주민들을 살리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북한을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평양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역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뉴스 투데이 2부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18년 만에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의 군사협력을 지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 장관들이 27일 뉴욕에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를 열고 새 방위협력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 장관들은 이날 회의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21세기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두 나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침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새 방위협력 지침의 핵심은 미일 군사협력의 지리적 제한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ith respect to geography, the guidelines that are in
기존의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일본이 미군과 연합작전을 펼칠 수 있는 지역을 일본 주변으로 제한했지만 새 지침은 이런 제약을 없앴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두 나라는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공동이해에 부합하는 지역에서 연합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카터 장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일 동맹의 협력이 지역 개념에서 범세계로 초점을 옮긴 매우 큰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일 양국은 이날 발표한 23쪽에 달하는 새 방위협력 지침에서 지침이 개정된 1997년 이후 지난 18년간 아시아 태평양과 전 세계 안보 환경이 크게 변했고 일본의 국제적 역할이 강화된 만큼 동맹의 역할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새 방위협력 지침을 역사적이라고 표현하며 미일 동맹은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주춧돌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ogether we are working to manage the growing threat from North Korea as well as tensions that are related to maritime security.
북한, 해양 안보, 우주와 사이버 공간, 미사일 방어 등 점증하는 위협들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새 지침은 또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차원에서 일본의 상황을 평시에서부터 공격을 받는 급변 사태에 이르기까지 5개 분야로 나눠 대응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5개 상황에 두 나라 정부가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미일 동맹 조율 기구를 새롭게 설치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두 나라의 미사일 방어 협력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과의 3국 정보 공유 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방위 협력 지침을 18년 만에 다시 개정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지침은 중국을 별도로 명기하지 않은 채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법 적용,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가 일본의 영토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카토 국방장관은 새 지침에 중국을 별도로 명기하지 않은 것은 다양한 위협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There's North Korea, for example, and deterrence of provocative behavior
by North Korea. That's
미국과 일본이 새 지침에 따라 군사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억제하는 게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한반도 위기 사태에 대한 일본의 개입 문제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3국의 무력 공격에 대한 대처는 관련국의 주권 존중과 국제법,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행동을 취해 나간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새 지침은 또 우주와 사이버 안보 분야의 협력,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응한 재난 구호 활동에 두 나라가 협력을 더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은 일본이 외국군의 공격을 받을 경우 등에 대비한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역할, 협력에 관해 규정한 문서입니다. 두 나라는 지난 1978년 옛 소련의 침공을 가정해 첫 지침을 만든 뒤 1997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한반도 위기를 중시한 내용으로 개정했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대해서 미일 양국이 앞으로도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과 협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리펄트 주한미국 대사는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 지침이 한국 정부의 우려를 진지하게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과 관련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이 변화하는 새로운 안보 환경 속에서 미일 양국이 안보협력을 어떻게 할지 제시하는 비전적 성격의 문서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사시에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뭐 이러한 권한의 행사는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일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걸 관찰할 것입니다.
한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가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대해 일본 헌법 준수, 미일 동맹 틀 내 유지, 그리고 제3국 주권 존중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이 문서상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신방위협력 지침과 관련해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28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미일 양국이 방위협력 지침 개정 내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광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28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정부는 미일 양국이 그간 우리 정부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하여 요구해온 바를 반영, 미일 동맹의 기본 틀 범위 내에서의 이행, 일본의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 견지,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시한 것을 주목한다.
노 대변인은 그동안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한국 측 동의나 요청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미국과 일본 측에 전달해 왔다면서 그 결과 3국의 주권 존중이라는 표현이 새 지침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일 두 나라가 앞으로 새 지침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계속 유지하고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선 한국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28일 한국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과정에서 한국의 이해와 투명성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며 이를 진지하게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신방위협력 지침이 미일 관계 동맹과 조약의 틀 안에서 실행되고 효력을 가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또 미한 동맹의 위상은 아시아에서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이 하는 일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편 마크 리펄트 주한미국 대사는 북한 정부의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협상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쿠바와 이란, 미얀마와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행보를 주재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북한이 나서야 한다는 건데요.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과 관련해 북한에게는 길이 있으며 그 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회담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이와 함께 러시아 측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이 국제 제재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퍼트 대사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와의 접촉으로 러시아가 6차회담 당사국들의 공조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은 다음 달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리퍼트 대사는 28일 서울 주한미국 대사관저에서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퍼트 대사는 북한이 진정하고 신뢰할 만한 협상을 위한 훌륭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며 미국은 그때까지 북한에 대한 외교와 억지 그리고 경제적 제재라는 전략을 계속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이와 관련해 현재 공은 북한 측으로 넘어가 있고 나머지 국제사회는 모두 하나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에 대해서도 미국 측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일관된 역할은 한일 양측을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려하는 것이며 한일 양국이 치유와 화해를 증진하는 솔직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두 나라 국민을 만족시키기를 바란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리퍼트 대사는 한일 두 나라 모두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전통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한 방위협력과 관련해 리퍼트 대사는 미국 행정부의 예산 자동삭감 시기에조차도 미한 동맹 관련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애슈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징표며 미한 동맹은 미국의 방위관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고 리퍼트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리퍼트 대사는 지난달 자신에 대한 피습 사건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사랑과 존경이 더 깊어졌다고 말하고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진심 어린 지지를 표현해 준 것은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가 북한과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는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의 전문가는 북한과 중국이 관계를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국제사회 고립 탈피 움직임에 기회를 주려는 다른 세력이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가 전달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28일 서울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제회의 아산플래넘 2015에 참석해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긴밀해지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강화 움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I think that certainly true that we see from time to time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다음 달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의 최근 대외 행보에 대해 군사안보와 인권 문제 등에서 고립을 타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안보리 국가들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이와 함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층 불거져 있는 한일 과거사 갈등과 관련해선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풀 것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과거사를 사죄하지 않는 일본에 미국이 충분한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지적에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동맹국의 압력을 가하지 않는 것은 국제관계의 중요한 원칙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령 압박을 가해서 일본이 사죄하도록 만든다고 해도 효과적인 게 아니라며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화해의 여지를 더 고민하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칭구어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북중관계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원장은 오는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행사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준비 상황은 모르겠지만 설사 만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정책 변화가 있어야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probably we need to have
자 원장은 시 주석과 김 제1위원장 간 의미 있는 만남이 되려면 양국 관계가 보다 진전돼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 문제에 대한 정책 수정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고 중국은 북한이 이전의 약속을 존중하면서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해선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때 굳이 고도 미사일을 쓸 이유가 없다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사드의 한국 배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원장은 중국 관점에선 사드가 중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미국은 중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평양 현지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평양의 브라질 대사는 평양에서 러시아 외교관들의 관련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전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현지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조짐이 역력하다고 호베르트 콜린 북한 주재 브라질 대사가 밝혔습니다. 콜린 대사는 27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평양에 상주하는 러시아 외교관이 이와 관련해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 주재 러시아 외교관으로부터 김 제1위원장이 이미 초청을 수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콜린 대사는 북한 당국자들이 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지만 방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자신의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러시아 대통령궁 공보실은 지난 16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김 제1위원장이 다음 달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대전 전승기념일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 문제를 북한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리 우샤포크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과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도 김 제1위원장의 기념식 참석을 잇따라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뉴스투데이 2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각 9시 23분 15초를 막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의 민간단체가 지원하는 비료가 오늘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민간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일 오전 비료와 각종 농자재를 가득 실은 트럭이 줄지어 경의선 육로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의 대북지원단체인 에이스경암재단이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에 지원할 텃밭과 온실 건설 자재 18만 달러치로 트럭 22대 분량입니다. 물품과 함께 재단 관계자들도 방북해 기술 지원을 한 뒤 다음 달 2일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에이스경암재단의 안윤수 이사장은 방북에 앞서 임진각에서 가진 환송식에서 이번 농자재 지원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북한의 녹화 사업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업과 관계된 사항을 갈 때마다 상의하지만 도정 업그레이드 해서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소망은 우리 민족이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미래가 도래할 수 있기를.
적은 규모긴 하지만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한 것은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 지원을 불허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분배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농축산, 산림 분야 등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허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현재로선 민간 차원의 식량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쌀이나 밀가루 등 식량 지원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질적인 면에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민간단체로부터 물품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 대상과 방식, 분배 투명성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현재 보건의료 분야 7개 단체의 물자 반출을 승인한 상태며 조만간 영양식 지원도 승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인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곳 워싱턴에서는 현재 제12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 민주화를 염원하는 행사라고 하는데 어제 행사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탈북민들의 위상과 활동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2년 전 처음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시작된 이후 많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Probably one of the most important is the flow of information going into North Korea. And
특히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이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정보 유입 덕분에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외부 세계와 단절되지 않을 수 있게 됐다며 북한 주민들에게도 정보의 시대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또 탈북자들의 용감한 행동을 통해 전 세계가 북한 주민들이 겪는 끔찍한 고통과 정치범 수용소와 인신매매 등 북한 정권의 불법 행동과 반인도 범죄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So the theme of North Korea Freedom Week 2015 is the activism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because they are our greatest resource.
그래서 올해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주제를 탈북자들의 행동으로 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숄티 대표는 탈북자들이야말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탈북자들이 북한의 변화를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숄티 대표와 함께 올해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대표는 올해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서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모든 악행을 끝장내기 위해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그리고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법안의 완성을 저희들이 미 국무부와 정치인들에게 호소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미국 정부의 탈북자 단체들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할 것이라고 김 대표는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탈북자 단체들이 미래의 북한으로 연결되는 다리이자 북한의 민주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북한이 최근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탈북자 단체장들을 한 명씩 거론하며 비방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 단체들은 북한의 그 같은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김 대표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우리 고향 주민들을 살리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북한을 북한 주민들을 억압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자유주간 행사 사흘째인 28일에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 주최로 북한인권 토론회가 열립니다. 또 29일에는 미 하원의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청문회가 열리고 오는 30일에는 대표단이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올해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는 영화 상영회와 음악회, 중국 대사관 앞 시위 등도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 시작됐습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다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서울에서 열렸고 올해 다시 워싱턴으로 개최지를 옮겼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번 북한 자유주간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올해 행사의 취지 등 이모저모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는 북한 인민군 대위 출신으로 지난 2002년 한국에 입국한 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하는 활동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자유주간이 벌써 12년째를 맞았습니다.
예.
초창기부터 참석하셨으니까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늘 워싱턴 올 때마다의 감회 그리고 북한 자유주간을 기화로 우리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들의 해방을 위해서 실제로 뛰고 있다 뭐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교묘하게 이제 겹치고 있죠.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는 지금껏 한동안은 또 서울에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또 다시 워싱턴에 와서 이번 행사를 진행한다 이런 생각들이 겹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의 역할을 3만여 탈북자들의 역할을 함께 골머지고 해야 된다 이런 자각 비슷한 거라고 할까요? 참 많은 생각이 겹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는 워싱턴에서 이제 쭉 행사가 있다가 서울로 장소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엔 평양에서 북한 자유주간을 열고 싶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다시 예. 워싱턴으로 회귀한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 한 다음에는 분명히 평양이었습니다. 목표가.
네.
뭐 어떻게 보면 사실인데 다시 워싱턴으로 온 데에는 나름대로 몇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첫째로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해서 사실 서울로 옮겨갔고요. 나름대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움직여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서울에서 활동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워싱턴에서 미국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의 정치인들을 통해서 미국 시민들을 통해서 미국에서의 탈북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움직여보려는 저희들의 마음이 실제로 있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수잔 솔티 대회장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도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새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도 있고 또 국무부에서도 사람들이 바뀐 이유도 있고
네.
그리고 북한 제재법을 비롯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이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네.
북한 자유주간이 다시 와서 여기서 활동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네.
물론 평양이라는 목표는 틀림없습니다만 전략적으로 다시 워싱턴으로 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 행사 주제 탈북민들의 행동인데요.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특별히 저희들이 뭐 행동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건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으로 가서 저희들이 북한 대표부에 면담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북한 대표부를 상대로 저희들이 벌리고 싶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위주로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음의 준비라고 할까요? 지금껏 북한 자유주간이 대부분 실내에서의 세미나 그리고 학술 토론회 이런 것들 선언문 발표 여기에 머물렀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저희들이 몸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정부가 작년부터 관영 언론들을 통해서 부쩍 그 탈북민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뭐 김 대표님도 그렇고요. 북한의 자유와 인권운동을 하는 탈북민들이 대표적인 표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들이 신동엽 씨를 일단 굴복시켰다고 생각할 겁니다. 일부 그 사실을 입증하는 데서 신동엽 씨가 잘못 발언한 이야기도 있고 스스로 네. 본인들이 인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를 기여로 북한 당국은 북한 인권 문제 자체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맞대응하고 있고요. 북한 인권법이라든가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형사재판소로 보내자라는 근거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오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들은 나름대로 그런 용상 효과물, 용상에서 효과를 얻었다고 보고 지금 박상학 대표까지 지금 시리즈로 나가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당국자들은 탈북자들의 자그마한 말 실수라든가 그리고 저들 기준으로 탈북자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기준에 원칙에 어긋나는 생활을 했다는 것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가 함정에 빠지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런데 그 함몰된 탈북자들은 별로 더 이상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년 전 그러니까 2004년 1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 때와 지금 2015년에 보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예.
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회 북한 자유주간이 북한 인권법 통과에 적극 기여했다는 것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 북한 자유주간을 할 때 북한의 소위 최고 통치자라고 하는 김정일, 김정은을 국제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로 보내자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네.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 그리고 오늘 국무부 차관보 뭐 여러 국무부 관계자들 만나면서 미국 정부도 탈북자들의 활동에 많은 기대를 공감을 표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면서
네네.
저희들이 작은 발걸음이지만 별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발걸음이지만 뭐 이거 합쳐져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북한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탈북자분들의 면면도 10년 전과는 또 크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영어도 유창하게 하는 젊은 탈북자들도 많고요. 그죠?
예.
국제 행사에서 영어로 이렇게 북한의 실상을 전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국제 사회와도 소통이 훨씬 더 빨라지고
예.
또 범위도 넓어진 게 아닌가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북한은 이제 수령에 대한 충성보다는 장마당과 돈이 중심이 된 사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또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사실 공포 정치 때문에 말을 못해서 그렇지 민심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분위기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저희들이 북한 자유주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것 중에
네.
가장 핵심 사안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 그리고 당신들을 국제사회와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를 보여주기 위한 저희들의 활동들이 있었죠.
네.
북한 주민들 그런 반응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북한 주민들하고 또 전화통화도 자주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 저희들은 뭐. 지금 워싱턴에 와서 잠깐 못하고 있지만 거의 뭐 매일처럼 하고 있는데
네.
그 강철한 대표가 과거에 이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리고 박상학 대표가 부시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리고 2006년도에 뭐 저랑 한미 가족이랑 만났을 때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언론을 통해서
네.
뭐 미국의 소리 방송이라든가 다이아세아 방송이라든가 그런 매체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전달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반응이 뭐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말 한마디로 꾹 찍어서 말씀드리면 와 미국이라는 사회가 우리가 그토록 족이라고 했던 사회가 우리가 그토록 말하지 못하고 가슴 앓고 있는 이 독재 정권의 붕괴에 대해서 독재 정권의 민주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늘 말하는 탈북자들을 대통령조차 만나고 있구나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들이 딱히 집어서 표현은 못하지만 저희들이 뜻했던 바 정말 희망을 잃지 않고 국제사회가 우리를 잊지 않고 있구나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를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자유주간의 공동위원장인 김성민 자유북한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행사 관련 이모저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이곳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언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와는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2년 발매돼 전 세계 30여 개 나라 인기 노래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20억 건 조회수를 기록했던 한국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당시 미국인들은 가수 싸이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앞에서 말춤을 추는 장면을 보며 그의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한국 가요 애호가들은 한국 대중음악을 일컬어 K-POP이라 부릅니다. 또 가요를 포함해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는 현상을 한류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내 한류는 미국 사회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역에서 지난 4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현대언어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다른 나라 언어 수강 신청률은 떨어진 반면 한국어 수강 신청은 45%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국어 수강 신청률 증가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한국어 수강 신청률이 빠르게 느는 배경으로 다름 아닌 한류를 꼽고 있는데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 로스앤젤레스 대학의 데이비드 샤버그 인문학과 학과장입니다.
That's very exciting. Of course it attracts students. Of course it means that more Americans who may have had nothing at all to do.
한류가 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뿐 아니라 한국에 무관심했던 미국인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샤버그 학과장은 한류에 대해 문화 상품 생산으로 나라의 명성을 높이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현대언어협회 관계자인 로즈마리 필 씨는 많은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정확한 한국어를 배우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Many students say they really want to get inside the culture and they want a better understanding. And so,
한국의 가요를 따라 부르고 한국의 대중문화를 즐기려면 한국어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I actually first got into Korean pop and then into the dramas they show.
미국 여성 펄시다 라두 씨는 한국 가요인 K-POP을 알고 나서 드라마를 알게 됐고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현대언어협회의 로즈마리 필 씨는 한국어 수강 신청률이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로 한류의 영향 외에 미국 내 한인 자녀들이 모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UCLA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한국계 미국인 대학생 존 박 씨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와 소통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speak Korean too well. And of course, I want to communicate with my parents, my grandparents. And so I took it to learn how to read and write.
손성욱 UCLA 교수는 한국어 수강 신청률이 빠르게 느는 또 다른 이유로 한국의 경쟁력을 꼽았는데요. 한국어 능력을 갖추면 삼성과 현대, LG 등 세계적인 한국 기업에서 자리를 얻을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미국인들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y knowing the Korean language and the proficiency in Korean really gives huge opportunity in job positions for American students who speak the Korean language.
만나야 할 이유가 있다면 만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천성이잖아요.
지구인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더군요.
미국인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미국의 문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소니 영화사가 제작한다는 내용이 미국 연예 전문지 헐리우드 리포트를 통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 문화가 아시아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특별히 미국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가요를 비롯한 한국 문화가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유산에 대한 한인 후세들의 관심도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 한국 사회의 큰 뉴스,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한국의 정치권을 흔들어 놓은 일명 성완종 파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완구 총리의 사퇴와 관련해서 유감스럽다는 뜻을 보냈고요. 이번 사건을 한국의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통령의 건강 사정으로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신 발표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그동안 마련돼 왔던 지연, 학연, 인맥 등의 우리 정치 문화 풍토를 새로운 정치 문화로 바꾸고 켜켜이 쌓여온 부패 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금품 의혹들이 과거부터 어떻게 만연해오고 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서 새로운 정치 개혁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 삼아서 권력형 부패의 뿌리를 뽑겠다, 이런 의지로 들리는군요.
그렇습니다. 누가 연루됐던지 간에 부패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위 여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에 국민적인 의혹이 남아있다면 정치권이 합의를 해서 특검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도 전했는데요. 이 부분은 며칠 전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데 대해서 원칙에 답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마침 한국에서 비어있는 자리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29 재보궐선거, 투표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서울과 인천, 광주, 성남시 등 네 곳이고요. 그 이외에도 전국구의 그 광역의원, 그다음에 그 구의원이 새로 선출이 됩니다.
네.
정치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예민한 시기고요. 또 어떤 말을 잘못했을 때 뭐 여당 쪽이든 야당 쪽이든 반발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시점인데, 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나온 것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분석가는 어느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지만 야당 쪽에서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정치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공감한다, 이렇게 밝혔지만,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홍보수석을 통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진정성 없는 대독 사과에 불과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관련된 대선 자금 의혹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남 이야기를 하듯이 바라보며 사과 한마디 없이 정치 개혁을 주장하는 것에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한동안 파장이 계속될 것도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오늘 광주 고등법원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선장 이준석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1등 항해사 등 14명의 승무원들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12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선장에 대한 형량이 전보다 높아진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36년형이 선고됐었는데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서 무기징역형으로 늘었습니다. 탈출 전 이 선장이 승객 퇴선 명령이나 퇴선 방송 지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어떤 행위로 인해서 그 범죄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그냥 용인한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재판부는 선장 이준석 씨의 행위가 고층 빌딩 화재 현장에서 책임자가 옥상에서 헬기를 타고 탈출을 하고, 또 당직 의사가 유일한 병원에서 그 의사가 빠져나온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형 인명사고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다른 세월호 승무원들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하군요.
선장 이준석 씨와는 달리 모두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선장으로서의 막중한 권한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묻는 대신에 네. 지휘 감독을 받는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형을 줄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1심에서 동료 승무원들을 구하지 않고 탈출해서 숨지게 한 살인죄를 인정받았던 기관장은 징역 30년형에서 10년형으로 줄었고요. 나머지 승무원들도 직급에 따라서 또 양형 기준과 승객 구호 조치의 이행 여부, 또 세월호 승무원이 된 경위,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판결을 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재판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재판은 3심제입니다. 1심에서 불복하면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할 수 있고요. 또다시 불복하면 대법원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징역 10년 이상 된 선고에 대해서만 심리를 하기 때문에
예.
일부 피고인들은 상고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선거 중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울먹이는 그런 드문 일이 일어났는데요.
네.
선장의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했고 또 한국의 국격을 곤두박질치게 한 선장의 행위,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재판장이 이 부분에서 울음을 삼키느라 한 18초 정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희생자 가족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고요. 승무원들의 감형 선고가 나올 때마다 유가족들은 불만을 표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네. 춘설의 초여름 날씨가 오가는 변화무쌍한 봄날인데 오늘은 자연의 신비로움을 더하는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 밀양 산내면에는 얼음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 뭐 이상고온으로 30도 오르내리는 날씨 가운데
네.
요즘 얼음골에 고드름이 매달려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내일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니까 남한은 훨씬 더 더울 텐데 한여름 기온의 고드름이라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름이면 누구나 찾아가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별한 곳인데요. 이름처럼 한국의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곳입니다. 겨울이면은 바위 밑으로 가라앉아 있던 이 찬 공기가 날이 풀리면서 바위 틈 위로 빠져나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얼음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네.
해마다 봄이 시작하는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7월 말까지 바위 틈의 하얀 얼음과 고드름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차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팔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천 명을 넘었습니다. 네팔의 대지진 현장이 인도와 중국의 외교적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네팔 대지진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팔에서 80년 만에 대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 어제도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이 안타까운 소식이군요. 희생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네팔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지 나흘째로 접어들었는데요. 사망자 수가 4천 명을 훌쩍 넘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28일 네팔 당국자를 인용해 희생자 4,300명 이상의 시신이 수습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부상자는 8,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와 관련 네팔의 수실 코이랄라 총리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정부는 전시체제로 돌입해 구조와 구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사망자가 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영상에 비친 화면을 보면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 사망자가 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건 그럼 지금 희생자보다 거의 두 배나 늘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네팔 외에도 인접국인 인도와 중국에서도 이번 지진의 여파로 9명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주로 수도 카트만두 일대 상황인데요. 카트만두 외곽 지역에서는 교통과 통신이 두절돼 피해 상황이 제대로 집계조차 안 된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구호당국이 지방에 접근하면 사망자 수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 네팔 정부의 재난관리 책임자인 라메슈이 당갈은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구조대원들이 수도 카트만두 외곽의 마을에 접근하게 되면 사망자 수가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타격을 받은 네팔 주민은 총 39개 지역에 8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중 11개 지역 200만 명은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마을에 구조대가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곳들이 있다니까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당장 지진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이재민들을 구호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급선무일 텐데 네팔 당국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팔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육군 10만 명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진으로 도로와 통신이 끊긴 데다 구조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도 턱없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재민들의 상황도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벌써 지진이 발생한 지 72시간이 지났는데요. 부상자에 대한 치료가 계속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벌써 사망자에 대한 장례식이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람들은 거리와 학교 운동장 등 노숙을 하면서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신속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카트만두에 거주하는 아닐 길이라는 이름의 한 주민은 장비가 없어서 사람들이 맨손으로 잔해를 치워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장 먹을 물과 식량이 필요한데 이 역시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반면에 또 반가운 소식도 있군요. 미국 등 국제사회가 네팔 대지진 돕기에 적극 나섰다고요.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밝힌 소식인데요. 네팔에 100만 달러의 긴급 구호자금을 보낸 데 이어 900만 달러를 추가해 총 1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130명으로 구성된 구조요원과 구호품을 실은 두 대의 대형 수송기를 네팔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지진 당시 네팔에서 훈련 중이던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 요원 26명도 그대로 남아서 구조작업에 동참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미 정부기관인 국제개발처도 쉬운 6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을 네팔에 파견했는데요. 이들은 지진 이후에 중장기적인 복구와 재건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도 비슷한데요. 영국은 네팔 출신 구루카 용병 수십 명을 고국으로 보내 구호작업을 돕도록 하는 한편 수송기를 통해 1000개 이상의 구호물자를 보낼 예정입니다. 일본도 800만 달러의 구호자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구호활동을 도울 자위대원 110명을 파견할 방침이고요. 또 한국은 100만 달러를 보낸 데 이어 40명으로 구성된 구호팀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 프랑스, 스위스, 싱가포르의 의료구조대도 곧 네팔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한편 타이완도 네팔에 구조대를 보내겠다고 제의했는데요. 네팔 정부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구조대 파견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네팔의 구호 현장이 중국과 인도의 외교적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을 비롯한 외신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아시아의 대국인 인도와 중국이 네팔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네팔의 구조대와 지원물자를 경쟁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팔의 인접국인 인도는 지진 발생 당일인 지난 25일 300명의 구조요원과 구조품을 실은 항공대 넉 대를 네팔에 보냈고요. 중국 역시 지난 26일 수색구조인력 62명과 의료장비를 보냈습니다. 이어 중국 상업부는 천막과 담요 그리고 발전기 등 2천만 위안 상당의 구호품을 네팔로 보냈고요. 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필요한 구호물자를 기꺼이 네팔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 네팔 정부가 타이완의 구조팀 파견을 거부했다고 했는데 이런 어떤 정치적 배경도 있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와 중국이 네팔을 둘러싸고 이렇게 각축전을 벌인 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네팔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라는 인상을 받는데요. 그동안 네팔은 주로 인도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중국이 네팔에 대한 원조를 크게 늘리면서 네팔과 중국 관계가 한결 긴밀해지는 분위기인데요.
네.
현재 중국은 네팔에서 고속도로, 발전소, 그리고 공장 건설 등 수십억 달러 상당의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중국은 지난해 네팔에 대한 원조를 기존의 5배인 1억 2천만 달러로 늘린다고 밝히면서 네팔을 둘러싼 중국과 인도의 각축전은 한결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아무쪼록 인명구조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곧이어 10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함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이어지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시각으로 11시 5분 뉴스투데이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